구약성경 63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3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같이 봅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저 보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감사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목사이면서도 작가입니다. 시를 쓰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자식에게라는 제목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으로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요. 이런 식입니다. 마지막 문구가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요. 정말 올 한 해 1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고마움을 모른다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이것이다 하면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첫 번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제가 사진을 6장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느 얼굴과 닮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얼굴 사진, 기쁜 얼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근엄하게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얼굴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웃는 얼굴이 좋습니까? 당연히 웃는 얼굴이죠. 우리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속성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신 거죠.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도 모르게 아마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은 그냥 이쁜 겁니다. 웃으면은 누구든지 다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은 제가 볼 때 이 세 얼굴보다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이와 같다. 힘들어도 좀 웃을 수 없겠니? 웃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배경이 되어줄 테니까 그 상황 웃어도 괜찮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얼굴이 주로 어떻습니까? 제가 승가대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얼굴을 좀 살폈습니다. 그냥 살핀 게 아니라 일부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이 아기의 얼굴처럼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주로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얼굴 사진 보여주십시오.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상 쓰고 계시는 거 여러분의 얼굴 맞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제 제 얼굴 비춰주십시오. 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듯한 얼굴로 예, 오신 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경상도 남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얼굴에 좀 이렇게 웃으면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허울 속에서 그냥 얼굴이 굳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도 좀 웃으면서 좀 미소를 지으면서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웃음을 지어보니까요 괜히 마음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라 그러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살짝 한번 어색하겠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뭐가 느껴지십니까? 항상 이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얼굴, 이쁜 얼굴을 왜 자꾸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지,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좀 심각해도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죠. 저는 최근 들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은 또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셨던 것이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필수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죠. 병 고치기 전에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지 못하셨다면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곳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이정근 목사 너무 약하니까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붙들어달라고 저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면 제 눈에 보여야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제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를 행하시는 도구가 기도였습니다. 늘 기도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 도구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셔야만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고, 단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유일하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제2위이신 예수님과 3위이신 성령 하나님도 일을 하시려면 아버지께 기도해야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일을 하시려면 기도를 하셔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기도와 길을 걸어갈 때의 기도와 운전할 때의 기도와 특별히 시간을 내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와 새벽기도, 항상 드리는 이 기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기도합시다. 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그게 성도인 거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는 분. 기도해야 그게 성도인 거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저도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으로 잠시만이라도 묵상을 하면서라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잠시만 묵상을 해보면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감사거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때로 사고를 당하고 병에 걸리고 시험에 낙방을 하고 사업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해보면은 아, 이것은 변장하고 내게 찾아온 감사거리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제일 감사한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제일 감사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저는 가장 감사한 선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 앞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옥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지옥은 어디에 있냐면은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스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스올은 지옥이죠. 그리고 그 속에 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땅 속에 불이 있는가 알 수 있죠. 그게 뭡니까? 용암이죠. 용암 시뻘겋게 끓어오르는 그 용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있는 그 불이 용암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어디에 있는가 끓어오르는 용암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용암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 속에서 죽지도 아니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천년도 아니고 이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그 속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에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질병이 낫는 것이 그 지옥불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업이 일어서는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소망은 지금 내가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용암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그 구원, 그 가장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그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랑을 했죠. 예수님 귀신이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명령하니까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한 말씀 하셨죠.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귀신이 도망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미 감사해야 될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들에게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27살 아닙니까? 1866년도에 그 복음을 전하겠다고 설레는 가슴을 안고 성경책을 잔뜩 안고 제네를 셔먼으로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잡혀서 그 기도하고 성경책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 설레이는 그 가슴 그 선교사님의 목을 쳐서 참수를 시켜서 순교를 당하게 했죠. 토마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묻히기보다 한국의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헐버트 선교사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한 거 감사합니다.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시오. 이 이야기를 평소에 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옆에 아버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의 묘지에 보면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무슨 친분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도입을 했던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의료 선교사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셔우드 홀 선교사님을 낳고 그리고 동생을 여동생을 낳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셔우드 홀 선교사님도 이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일본군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떠나가서 한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죠. 이분이 91세 나이에 다시 한국에 와서 양화진에 묻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그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이 나라 대한민국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에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욕하고 정죄하고 떠나고 막 그렇게 좋지 못한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한국인들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던 이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캔드리 선교사님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우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있고 잘 입고 있고 자동차가 없는 집이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은 자전거라도 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역대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우리보다도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감사하고 감사하죠. 1912년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파송되어 왔던 여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에서 셰핑 선교사님입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선교사님입니다만은 이 선교사님 주님을 위해서 평생 여자의 몸으로 와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인들과 동화될까 생각을 하다가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고 골리기 크고 발이 커서 이분이 남자가 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름도 서평으로 바꾸었습니다. 제종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여자 신학교인 광주 21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나병 환자인 이 남자아이를 양자로 드리고 13명의 여자아이들을 양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거린들, 행여병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갈아입혀주고 밥을 먹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선교비가 오면은 그 선교비 그들이 받는 그 선교비는요 우리나라에서 큰 돈이죠. 유모도 쓰고 애완견도 키우고 가구도 드리고 부유한 생활을 했지만은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이 선교사님도 선교비를 많이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선교비를 받으면 반은 떼어서 헌금을 하고 절반은 35명의 과부의 생활비를 대우 주었고 14명의 양자로 들려온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 생활비를 썼습니다. 이분이 안식년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잠시 들어갔는데 체구는 크죠. 골격은 있죠. 잘 먹지 못해서 몰골이 흉악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부끄러우니까 빨리 한국에 들어가. 이런 냉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평생 몸이 아팠는데 아파서 죽을 때까지 이분은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와서 살펴보니까 사인이 영양 실조였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한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먹지 못하고 내 입에 들어갈 거 자꾸만 쓰고 남은 걸 쓰고 퍼주다가 다시는 그만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담요 반쪽짜리 하나 있었고 엽전 7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냉이 두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방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다 나누어주고 한국민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다 나누어주고 마지막 남은 것 이것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임종하기 전에 미소를 머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가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호흡이 끝나면 내 몸을 해부해서 연구자료로 삼으십시오. 유품을 정리하는데 노트에 좌우명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다가 간 것입니다. 이분의 장례식은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루었다고 그럽니다. 사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모든 것, 장례비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장례를 다 치루어주는 것을 사회장이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 불교인들도 나왔고 일본인들도 참석을 했고 양림천에 있던 거지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관을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1934년 6월 28일에 동아일보에 이 선교사님의 기사가 대서특필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데에는 이름 없이 와서 퍼주면서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나누어주고 퍼주면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서 먹고 이렇게 살아난 것 아닙니까? 문정희 시인의 우렁이 이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수영자리 도전한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TV를 끄고 마루에 누워서 별을 바라본다. 별보다는 아무래도 자동차 불빛이 더 빛나 보이는 아들은 그만 지루해서 두 번이나 하품을 한다. 나는 우렁이 얘기를 한다.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옛날 옛날에 새끼 우렁이가 야곰야곰 엄마 우렁이를 다 파먹어서 마침내 어미 우렁이는 껍데기만 남았더래. 그래서 텅 빈 어미 우렁이가 냇물에 둥둥 떠내려가자 그것을 본 새끼 우렁이가 야 우리 엄마 보트놀이 한다고 깔깔 웃더래. 아이는 재미가 나서 와락 달려들며 야 우리 우렁이 파먹자 하고 간지름을 먹이는데 문득 온몸을 비틀며 내가 파먹어서 멀리 떠내려 가버린 내 어미가 그리워 청길낭떨어지로 별이 떨어진다. 울컥해지는 시죠. 새끼 우렁이가 엄마를 파먹고 생명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파먹고 파먹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파먹어도 먹어도 내어주고 내어주었던 그분들의 생각을 하면은 이유 없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일 큰 감사는 생명부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 버려가면서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분들, 그 고마운 선교사님들,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고 가셨죠. 여러분을 누군가가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했다면 전도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아가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시간이 흘러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면은 또 권사 직분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게 교회를 인도해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분은 정말로 감사한 분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소개해 주신 분이죠. 인도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사만 하다가 죽어도 다 못하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두 눈이 고정되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였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제 눈에 들어온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직분은 감사하는 직분입니다. 이들은 서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일만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감사하는 일들을 찾아내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역대상 2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 여사야 시므이와 하사비아 마띠디야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교회를 오면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만 감당을 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으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교육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찬송하고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가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노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3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대적에게 이기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고 다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감사시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집에 그 저금통, 양저금통이 있는데 10월 7일부터 그러니까 딱 1년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집에 가면은 TV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이 감사 노트가 있고 감사 저금통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감사 노트에 기록을 하고 감사 예물을 넣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식구가 다 모여서 이 감사 예물 저금통을 개봉을 했습니다. 1년간 넣었던 감사 예물이 50만 원이 넘게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리고 감사 노트 저는 많이 기록을 못했습니다만은 1년 내내 꾸준하게 기록을 한 우리 장남이 있습니다. 고3짜리 장남이 기록을 해놓은 감사 노트를 쭉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영진이도 기록을 하고 제 아내도 간혹 기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장남이 제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집에 오니 부모님 영진이 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예배한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앞이 보이고 소리가 들려서 감사합니다. 동생이 태어난 지 12살까지 어디 하나 안 부러지고 잘 살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많이 부러졌거든요. 돈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복받은 집에서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몸에 아픈 곳이 많아서 감사함. 이야기가 좀 아픈 데가 많아요. 뭐 운동한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격투기 한다고 하다 보니까 다리도 다치고 팔도 다치고 뭐 아픈 곳이 많아요. 가로일과 살아있다는 증거하고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제가 기록한 거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요, 어머니를 아주 대단한, 아빠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엉덩이에 뭐가 났는데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칸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꿈속에서 이 아이가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나라 이름을 칸이라고 했다면서 아빠한테 꿈 이야기를 막 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감사한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요, 크게 될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아주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늘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사탄이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하게 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도구죠. 여러분, 왜 감사 생활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의 기준을요,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좀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과테말라를 다녀왔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럽니다. 그 나라는 가난한데 행복합니다. 아이들 얼굴 보면은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잘 먹지도 못하지만은 참 밝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장난감 하나 없어도 아이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이 널려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주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통닭을 사줘도 감사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참 소박한 시죠.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어서 행복하고, 힘들 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어서 행복하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목사 버전으로 좀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황혼에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요, 인생의 황혼에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내가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한 것 아닙니까?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웃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행복의 기준을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늘 감사하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